루키 1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릅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오늘 마라 콤플렉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행을 할 때 우리가 좋은 동반자가 있으면은 길이 험하고 어려운 여행이라도 좀 훨씬 더 좀 견딜만하죠. 그 말동무도 되고 뭐 서로 격려도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네, 크리스천 라이프를 흔히 순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크리스천 이 순례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책이 하나 있죠. 존 번년의 철로 역정, Pilgrim's Progress라고 그러죠. 원 제목은 그보다 좀 깁니다만은 뭐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에 가는 순례의 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줄여서 그냥 Pilgrim's Progress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는 뭐 철로 역정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이제 이 크리스천이 순례의 길을 가는데 같은 신자들을 만나요. 신자 친구. 근데 처음에 만나는 친구가 이름이 이제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faithful, 신실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이제 성도니까 같이 가면서 이 크리스천이 많은 위로를 받아요. 근데 이제 이 신실이라는 성도는 동반자로서 참 좋았지만은 자신의 그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결국은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실의 이를테면 길을 이어서 소망이라는 이름의 동반자가 생겨요. Hopeful. 그래서 이 소망이 이를테면은 신실의 뒤를 이어서 크리스천과 함께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을 견디면서 앞으로 순례길을 계속해서 나가죠. 그래서 결국은 크리스천이 이 두 사람을 만난 이후로 꾸준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천성문에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의 일부의 스토리죠. 일부, 이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와 같은 순례의 길에서 그런 동반자, 동행자를 만나면 우리의 영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의 이 본문도 보면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순례 여행이에요. 그것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철로 역정에 나오는 신실한 그 신실이라는 이름 faithful에 이제 해당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목숨을 무릅쓰고 죽기를 무릅쓰고 여호와의 땅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나오미의 경우를 보면은 이 철로역정의 그 크리스천처럼 그 신실이나 혹은 소망의 그 동반자의 말을 듣고도 별다른 격려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오미의 순례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말씀 제목을 마라 콤플렉스라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야겠어요. 나오미가 루스로부터 루스의 그런 갸륵한 신앙 고백을 듣고도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의 순례의 길을 조금이라도 쉽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왜 그랬을까, 그죠? 루스로 말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구속사에서 그처럼 고결하고 그처럼 깊이 있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루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뭐 희미하게 저 멀리서 뭐 볼등말등 한 것도 아니고, 흔히 우리가 뭐, 하나님은 뭐, 성령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다. 그렇게들, 그런 말이 많이 유행하죠.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에서 그런 뭐 세미한 폭풍, 먹풍, 천둥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이제 그걸 이렇게 딱 찍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 들릴까 말까 귀를 이렇게 열어놓고 그냥 당겨야만 겨우 들릴까 말까 하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 볼 것 같으면은 나오미의 목전에서 바로 자기 앞에서 루시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커다란 위로를 나오미는 미스해버렸어요. 놓쳤습니다. 더구나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루스의 동반을 통해서 루스의 그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오미의 일생이 전환되고 나오미의 삶이 다시 광명한 삶으로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기획하시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감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나오미는 자기 문제에 아주 몰입해 있었어요. 지나치게 거기에 집착해 있었습니다. 거기 아주 빠져버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자기 자신의 불행밖에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무슨 그런 거 위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사실상 자신을 일체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차단시켰어요.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문에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둠이 얼마나 더 깊겠는가. 오직 자기 자신만 느낄 뿐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오미의 현실이었습니다. 자신의 불행에 집착을 하면은 뭐 옆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전혀 실감이 가지 않죠. 뭐 진수성찬이 뭐 입맛을 돋구겠습니까? 아름다운 뭐 풍악이 나를 즐겁게 하겠습니까? 그저 극한적인 상황에서는 생존 본능 위에는 마음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한 걸음 더 지나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포자기해져 체념해버립니다. 나오미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호와의 땅에 가서 죽겠다라고 말하니까 막 그렇다면 할 수 없다 포기하고 그냥 마지 못해서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두 번째는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마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스스로 자기 이름을 개명해버렸습니다. 바꿔버렸어요.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자신의 지금 현재의 처지에 내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희락이냐, 나를 왜 희락이라고 부르느냐. 그렇게 부르지 말라.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을 하면은 자신을 숙명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대해요. 그래서 나오는 자기 자신에게 고통이라는 이름표를 붙였어요. 고통이 자기 자신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나의 숙명이다. 나의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라는 나의 숙명적인 이름이다. 나는 마라 위에 없다.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희락이라는 이름을 부인해버렸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의 처지를 비관할 뿐이었어요. 이 마라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학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불행한 사람의 범죄에다 집어넣고 스스로 슬픔에 개화합니다. 신자들은 흔히 자신의 불행한 처지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나오미는 앞에서도 두 며느리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해가지고 맨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아주 심히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는 일이 주 업무시라면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 이 가련한 나오미를 하나님이 치실 이유가 뭘까요? 극심한 가난을 피해서 흉년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로 이주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치시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나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탓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경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처지를 바꿔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나 자신이 나오미 입장에 있었다면 뭐 우린들 뭐 남들 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오미를 너무 지나치게 나무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절박한 상황에 있는 황폐한 나오미의 삶을 룻을 통해서 구출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치셨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룻을 동반자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반자가 나오미의 순례의 길을 수월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순례길이 점차로 평탄해지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종 시련을 겪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이 아닌 재앙을 내리셨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신자의 삶에 굴곡이 있죠. 때로는 재앙도 덮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왔던 선한 뜻에는 그건 조금도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오미처럼 자기 문제에 그냥 머리를 파묻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죠. 나오미는 자기 곁에 하나님이 보내신 룻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룻을 나오미의 동반자로 붙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룻을 붙여준 그 순간부터 나오미는 회복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회복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나오미는 마라 콤플렉스에 빠졌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냥 이 룻을 짐으로 생각했어요. 나 지금 나 혼자 감당하기도 힘든데 너까지 붙어서 나를 안 떨어지겠다 그러면 베들레헴에 가서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럼 두 입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요. 영적으로 아주 둔감하기 때문에, 아주 아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같은 주님의 섭리는 항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그런 섭리를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온 마음으로 구하면 우리의 실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하신 거죠. 주님은 우리 곁에 계세요. 계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룻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신비한 구속의 드라마를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나는 마라야, 나는 마라야, 마라는 내 이름이야, 마라는 내 숙명이야, 내 운명이야, 내 팔자야,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죠. 마라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로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룻은 마라를 궁지에서, 나오미의 삶의 궁지에서 구출하는 방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룻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고백이라는 것은 이 흉년이던 이 한 이방인의 굶주린 심령에 하나님이 크게 그 심령을 축복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나오미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서 다음 단계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눈이 없었던 것이, 너무나 가난과 고통에 지치고 찌들어가지고 그냥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나의 룻을 우리가 예사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게 딸린 룻은 나의 소중한 동반자예요. 내가 룻에게 일어난 일들을 잘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의미를 깨달으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라 콤플렉스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항상 우리들의 룻을 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것을 뭐 생각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성경의 가르침에서 배운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하루를 넘겨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하루가 자꾸 쌓이죠. 그럴수록 내 삶은 점차적으로 마라 속으로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도리적으로는 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믿는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믿는다, 뭐 여호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섭리하신다, 이거 다 믿는다고 말하겠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과 축복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고 공급하시는 룻의 신앙 고백에는 관심이 없단 말씀이에요. 성령의 두드림이 있는지 이거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주의를 해야 되고 경청해야 되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한 거죠. 그냥 하루 종일 영적으로 졸다가 그냥 하루가 지나가고 영적으로 졸다가 또 육신적으로 졸다가 그러면 하루가 그냥 끝나버리죠. 그런 유형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르려고 영적인 긴장을 하면서 살아야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는 항상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사무엘의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사무엘이 어린아이였는데 그 자면 어린애들은 그냥 깊이 자잖아요. 눈 감았다 그러면 아침 돼야 눈 뜨는데 근데 사무엘의 어린애가 그 자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무엘아 그 어린아이 깊은 잠을 깨울 정도로 크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해요. 그 엘리 선지자는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좀 뭐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둔감해가지고 그 음성을 알았지. 성령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지금 몰랐잖아요. 처음은. 아, 그, 아니야. 가서 자, 자, 자꾸 말하다. 나중에서 이제 깨달았죠. 하나님은 성령의 뚜렷한 음성으로 우리들을 깨우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민감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룻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확실하게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 콤플렉스에 빠지지 말고 룻의 고백을 듣고 힘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삶을 동정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 거 기막힌 나오미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나오미를 동정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빠지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뭐 자기 마음에 들어오지 않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두 가지 생각할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밤이 있으면 낮도 있잖아요. 낮이 없는 밤은 없죠. 밤 없는 낮도 없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어요. 어둠이 밀려오는 때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빛의 시간들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은 비록 어둠에 쌓인 것 같아도 빛 속에서 걸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에 쌓이더라도 빛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빛이 어디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빛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빛보다는 어둠의 가슴이 더 눌리고 위기감이 휘덮여서 마음이 불안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다시 마라의 숙명적인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의 그 햇살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더 큰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일상 삶 속에서 체험되지 않으면, 그런 것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어둠에 빠지면 헤어날 줄은 모르죠.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러면 내 음성이 들릴 것이다. 그래서 그런 체험이 하나둘 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루 중에서 가장 작은 빛이라도 내가 볼 수 있는 체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다가오는 나의 그런 마라의 인생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또 다른 성도들이 그런 데 빠졌을 때 격려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나오미의 삶은 어둠 일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실상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빛을 비추고 계셨어요. 그냥 나오미가 그런 빛에 익숙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익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천 라이프가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의 순례의 삶이 힘들어요. 그리고 발전이 없어요. 작년보다 올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데 있어 발전이 있습니까? 나는 작년에 비하면 금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그분이 빛 속에 머물면서 살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빛 속에 있으면 빛이 점점 더 커지고 나에 대해 주는 영향이 점점 커져서 내가 더 밝은 사람이 되죠. 영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색채로 비추는 빛의 분광이 있어요. 빛의 여러 가지 시줄과 날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씩 픽업하고 알아보고 모아서 그 빛으로 내 순례의 삶을 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미소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일어나고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할 수가 있죠.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주님이 비추시는 작은 불빛을 보고 감사하면서 희망을 가지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작은 불빛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 해왔던 그 강의 설교 세미나의 이름을 반딧불이라고 붙였어요. 반딧불. 근데 그 반딧불이 조그만하지만은 내가 깊은 어둠 속에 빠져있을 때는 그 반딧불 하나 가지고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반딧불들이 여러 개가 모이면 현란한 불빛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딧불, 하나님의 위로의 반딧불,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반딧불,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시는 빛의 반딧불, 조그만 것들, 그거 하나하나 날마다, 그 빛의 분광이란 말이죠. 그거 하나하나 모아서 내 가슴에 내 심령에 품고 있으면은 나의 어둠 가운데서 내가 큰 위로를 받고 또 다른 형제의 어둠 속에서 내가 위로해질 수 있는 빛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빛을 알지도 못해서 아, 뭐 하나님 신뢰하세요. 뭐 하나님 끝까지 믿어야죠. 뭐 아이 기도 많이 합시다. 이렇게 말해봐야 그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면서도 자기는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남보고는 기도하라 그러고 아 용기 내라 그러고 자기가 모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그런 빛을 우리가 구할 때는 그 작은 조각들이 모아져서 큰 불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고 우리 교회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목마른 길에서도 샘물처럼 힘을 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축복들을 찾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거나 기대하지도 않으면 내 삶이 두 배나 더 참 견디기 힘든 그 마라, 괴로움의 인생살이가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라이프에 아무런 진전이 없고 발전이 없고 익사이트한 것도 없고 기대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 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게 왔다 갔다 해봐야 아무 소용 없죠?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결국은 죽음의 병상에 누워있게 되죠? 지나간 삶을 생각해보면은 뭐 이렇게 특별한 거 없어요. 그렇게 뭐 그렇게 감격스러운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삶을 끝낸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흑암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마음의 길을 열고 경청하면 빛을 체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계세요. 룻의 사랑에 대해서 잠깐 또 언급하겠습니다. 룻의 이 사랑은 희생적인 효성이었습니다. 시모에 대한 그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사랑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승화가 돼요. 그래서 단순한 인간적인 차원의 효구성이 아닙니다. 이 룻기를 흔히들 뭐 지금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시어머니 잘 모시면 복 받아요. 보아스 맞나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읽고 그게 우리 문화의 어떤 가치관이나 그렇게 갖다 붙인다고요? 그래서 뭐 시어머니를 당신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이 안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안 나타나지 않나? 그런 말을 갖다가 또 뭐 저기 남편을 잃은 그런 그 분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앞으로 재혼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시어머니 지금 잘 모셔야지 그러면은 보고 받습니다. 아 그래서 보아스 만나가지고 아들도 낳고 뭐 그 잘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읽어서는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그런 전통에 매달려서 성경을 갖다 붙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시어머니 잘 모시면 뭐 내가 복 받는다. 모실 분은 잘 모셔야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보아서 만난다. 이건 지나친 얘기죠. 예. 단순한 인간적인 효성의 차원이 아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했죠. 여기 지금은 뭐 시어머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금 토설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이방 여인의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의 모든 참된 딸들이라면 이 우리가 다 이 룻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라고 이 책에 써 있는 거죠. 이 같은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절절한 고백이 있을 때 불굴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야말로 고독한 인생의 빈들에 아름다운 야생화가 피고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룻의 헌신은 여자로서 보일 수 있는 가장 빛나는 신뢰예요. 이방인 여자였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로부터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보아스도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육신적인 조상이 될 것이다. 그런 말 한마디도 없죠. 이스라엘의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사람들 많죠. 그중에서 족장들이 대표적이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까지 바치는 그런 경제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열.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후손에 대한 약속도 하시고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약속을 주셨어요. 그 우르 땅을 떠날 때 말이에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죠. 재산 다 갖고 나왔습니다. 친척까지 데리고 나왔어요. 노까지 데리고 나왔어요. 아버지까지 모시고 나왔어요. 근데 루세키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거 일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한 주석가가 말하기를 본절에서 루스는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보다 더 나은 투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열과 모델은 루시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헌신이 무슨 축복을 가져오는가?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인지는 이제 루키의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점차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나오미의 이 그야말로 창백한 얼굴에 홍조가 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루스의 그 불굴의 사랑과 충성이 나오미의 황폐한 인생에 그야말로 지평을 넓히기 시작했어요. 큰 위로가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나오미는 혼자가 아닙니다. 혈혈단신으로 고향 땅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자기와 함께 여호와 안에서 살고 죽기를 맹력하는 그런 이방 여자 며느리를 데리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가난하고 가장 고독하고 가장 황폐하고 가장 한이 많은 두 여인들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들어서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고 슬퍼했어요.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 나오미는 여호와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귀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마음에 비탄이 있고 슬픔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의 땅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연약할 때 하나님 원망할 수 있고 신세 타령으로 우울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잡혀져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는 때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방향을 정하고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그들의 그 공허한 인생이 이제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임재한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곳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고 이방 땅을 등지고 가는 그 걸음은 이미 그들의 황폐하고 공허한 인생이 회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오미와 루스 인생은 모압 땅에서 일어났던 비극들을 뒤로 제쳐주고 여호와의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내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새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동행하면 우리의 순례가 비록 거칠고 평탄치 않다 할지라도 결국은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물론 나오미의 가슴에는 자신에 대한 깊은 한탄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서리에 그거 다 없어진 거 아닙니다. 그래도 그녀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여호와의 땅을 밟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처럼 비참한 처지에 빠져서 신세 타령과 원망과 극도의 우울과 극도의 슬픔에 젖어서 비록 루처럼 순벽하고 절개 있는 신앙 고백을 못한다 할지라도 깊이 동정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지니고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허망함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비극과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 변수의 상황들을 너무도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하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오미 곁에 룻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비극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 속에서 그래도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겠다고 함께 손을 잡으면은 모압 땅에서 겪은 인생의 쓰라린 그런 과거가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땅을 향해서 또 그 속에서 살 수 있게 하세요. 철로역정의 주인공처럼 천성으로 가는 그 길에서 갖가지 시련이 있어요. 갖가지 유혹이 있어요. 갖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들의 과거에 그런 어두운 삶의 공허와 고통을 내일의 소망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처럼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 살기로 고백할 때 어제의 소름을 잊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땅으로 향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걸음을 옮겨놓는 그만큼 모압 땅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궂은 일들이 점점 잊혀지고 모압 땅에서 일어났던 그 원치 않는 사건들, 그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 여러 가지 제약들, 여러 가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그만큼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한때 우리가 밟았던 모압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또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새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땅에 가까이 갈수록 그 땅에서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겠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모압 땅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자신이 잊어버리세요. 너의 삶은 모압의 삶이 아니다. 베들레헴에서의 삶이다. 나는 너희의 모압을 잊었다. 과거의 시련과 어둠과 실패와 그 모든 것들, 너의 가난과 너의 여러 가지 영적인 갈등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답지 못한 그 너의 모습을 나는 잊어놓으라.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지어주시고 새롭게 다듬으시고 새롭게 엮어주시는 그 새 인생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것을 보고 살라. 나는 너를 모압에서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의 그리스도 안에 너의 새 모습을 나는 보노라.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거죠. 루처럼 우리들의 삶이 불행할수록 십자가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는 더욱더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은 룻과 나오미의 한을 그 고통을 다 아셨어요. 우리 각자의 사정도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잠겨져 있는 그 고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누구도 거들뜨고 들춰내기를 원치 않는 나만의 그 비밀을 하나님 아십니다. 아무도 없는 고독하고 공허한 시간에 내가 혼자서 고통받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남몰에게 짓는 한숨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우리 각자의 비극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들이 룻의 고백을 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룻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끝까지 나는 여호와의 땅에서 살고 거기서 죽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살고 죽기를 소원합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갸륵한 이 룻의 신앙 고백이 위해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서명하기를 기원합니다.